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8일부터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합니다.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16일 열립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은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백악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resident's administration that our policy and our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의 발언입니다. 자, 백악관 대변인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선 이 점부터 윤국한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 말 그대로 북한의 이번 법제화와 관련해서 내용 면에서 이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에 총 11개조로 이뤄진 이 법령은 앞서도 얘기했던 대로 핵무기의 목적, 핵무력의 구성, 지휘 통제, 핵무기의 사용 조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앞서서 이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는 효력이 폐기됐지만 그 법령은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하여 이런 제목의 최고인민회의 법령이었습니다. 그 이 두 이번에 새 법령과 이전의 이 법령과 차이점은 핵 선제 사용을 그 명문화했다는 점, 그리고 네. 핵 지휘 통제 체계를 좀 더 분명히 한 점,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 선제 사용도 사실은 앞서서 이미 북한이 천명한 것을 명문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이미 핵 선제 사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제 핵 역량이 크게 강화된 상황 아닙니까? 과거에 비교해서는 이런 네. 상황에서 핵 사용 등과 관련한 조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국무부나 국방부의 반응에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굳건하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정도고요. 또 국방부도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이 북한이 과거부터 해온 것이 아니냐, 이 선제 공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좀 바뀔까요? 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도 잠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뭐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핵무력 법제화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핵포기를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네. 미국은 지금 그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신 대로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런 입장을, 기존 입장을 그 고수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지난해 4월 말이죠. 그 북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이상 북한은 또 나름대로 무슨 담화를 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하고 그 대화, 회담 뭐 이런 것을 하려면 제재 완화를 하든가 뭐 제재 완화를 약속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만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난 1년 이상 북한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화 제의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접촉, 반응 이런 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그 핵무력 법제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화, 최초의 무슨 실무 협상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 무슨 정책을 바꾼다는가 하는 것이 그 필요 없다. 아마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이미 그 북한의 그 핵 선제 공격, 핵이나 미사일 한 선제 공격 이거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사일 핵 공격에 대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이제 삼축 체제,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걸 갖추고 있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대응에서 또 바뀔 게 없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이 같은 그 핵 선제 공격 법제화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미국의 보기에는 북한이 이 같은 법제화를 통해서 미국 또는 한국에 대해서 위협을 한다, 프로파간다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선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오바마 정부 시절처럼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와 같은 그런 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물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뭐 전략적 인내가 이제 다시 재현된 것이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나 중국 견제 이런 거에 대외 정책의 핵심이 이제 온통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국내 정치 경제적인 쟁점들 올해 말이면은 이제 두 달여 뒤에는 중간 선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우선순위는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전문가들은 이 전략적 인내보다도 오히려 더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 지금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이후에 대북정책 그 제안과 관련해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정책을 펴겠다. 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하려면 대북 제안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오랜 주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예, 그런데 한국은 미국보다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13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미국과 한국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서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표현이 강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대남 핵 선제 공격 이런 것을 이제 법제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군 당국이 이제 자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강력한 대북 경고를 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제정한 그 법령 이런 것을 보면 과거에 2013년도에 그 제정된 거에 보면은 주로 이것이 핵무기를 그 방어적으로 쓴다. 최종적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대 세력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 핵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네. 적대 세력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누가 판단하느냐 이건데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느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핵선제 공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가령 미국과 한국이 연합 그 훈련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이 그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핵선제 공격을 한다 그런 거니까 상당히 과거보다는 어쨌든 공세적으로 바뀐 거죠. 그것도 그냥 공격이 아니라 핵선제 공격을 한다고 그런 거니까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제 공격에 대한 재량권, 자의적 판단이 굉장히 지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강력한 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해야 할 것은 강력한 경고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의 그 대통령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한국 군 당국의 대변인이 논평 형식으로 밝힌 겁니다. 기존의 그 대통령실이나 국방 장관이 밝힌 것이 아니라 대변인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한국 정부로서는 아직도 북한과 이제 대화를 재개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일종의 대북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존의 진정한 의도는 북한과 어쨌든 그 다시 한번 대화를 재개해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경고를 해도 국방부 대변인의 입을 빌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꽉 이렇게 물려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이룬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비핵화는 그야말로 그 사전에 그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가능할 일일 텐데 그러나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양측이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줄곧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또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느냐 실행에 옮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동안 잘 아시는 대로 이 한국과 미국은 공조를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지원, 이런 대화와 설득, 외교, 이런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역사적인 정상회담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고 또 이것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것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핵 포기 이것은 굉장히 유력한 카드고 오랫동안 북한이 관심을 가져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 핵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또 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또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점점 더 비핵화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혼자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남한이 하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한다면 또 이것은 가능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1994년 이제 그 제네바 합의 또 그 뒤에 이뤄진 뭐 그 비핵화 진전 과정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보면 미국과 중국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할 적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좀 완화되거나 풀리는 그런 사정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 상당히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뭐 상당히 험악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예.
특히 그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 험악한 말을 주고받고 또 대화 채널 이런 것도 끊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망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제 그렇다고서 그러면 그 미중이 북한 문제들로서 그 협력할 가능성이 다 없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뭐 당장 100% 비핵화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모종의 타협 합의를 이루면은 그래도 핵 문제가 좀 그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는 11월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그 주요 20개국 G20이죠.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시진핑 국가 주석은 아직 그 발표를 안 했지만 아마 그 참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만일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모두 G20 회의에 참석을 해서 미중 간의 이제 첫 대면 회의가 그 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한 5번 정도 그 화상 회의 또 전화 통화 이런 건 했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최초의 그 대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만일 이 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대만 문제, 타이완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고 북한 핵 문제도 이렇게 계속 그 악화되도록 방치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좀 해결을 하자. 만일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북한 핵 문제도 좀 완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또 여기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타결, 협상 이런 것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핵무력 법제화를 하면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뭐 지금 이미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그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또 그것이 굳이 핵무력 법제화를 계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앞서서 남한도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고 또 핵과 관련해서 갈수록 고도화를 이뤄나가는 가운데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네.
핵무력 법제화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이나 위기감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는 한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한국 내 일각에서의 목소리고 어떤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도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타이완의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따라서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핵 우산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한반도에도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방향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법제화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최 기자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중국은 이번에 그 북한이 그 핵무력 그 법제화에 한 거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날 그 정례 브리핑에서 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그 핵무력 법제화 소식을 그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그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그 되풀이하는 그런 선에서 그 그쳤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그 중국은 북한의 그 비핵화에 찬성을 하고 북한의 그 핵 보유국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 핵을 보유하는 것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 이것이 그 한국, 일본의 재무장은 물론이고 타이완에도 그 영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이제 차분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 뒤에는 이 같은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하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행동에 나설지 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러면 사태는 정말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야, 북한이 사실 지금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미국이나 한국 당국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언제든 북한이 이제 결정을 하는 시점이라면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줄곧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사실 고민을 해왔고요.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면 그동안의 6차례 핵실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6 플러스 1 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당국자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해상 봉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아마도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과는 말 그대로 그동안과는 다른 상당히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북한도 상당히 여기에 반발하면서 또다시 추가 뭔가 도발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한반도 사태가 굉장히 위기로 치닫을 가능성을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그동안의 관측대로 실제로 할 것인가 여부에서부터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다 아직은 가정의 문제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게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을 순방한다는 계획인데 먼저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김 실장이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언급했는데 연설에서 담대한 구상과 북한 비핵화 이것도 한번 거론을 할까요?
예, 그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사전 설명을 보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시 윤 대통령이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고위 관계자는요, 담대한 구상은 지난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에 발표했을 때 이것이 북한이 들으라고만 한 얘기는 아니었고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원칙이자 프로포즈 제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유엔 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설명 연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의 비핵화는 당연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 인내심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모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촉구할 것이라는 얘기죠. 연설에서. 네. 이렇게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인지 또 순방 일정들은 어떤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날 출국해서 영국, 미국, 캐나다를 그 5박 7일간 이제 순방할 예정인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18일 오전 출국합니다. 그래서 영국 그 런던에 도착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요. 또 신임 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 20일 날은 그 미국 뉴욕으로 그 이동을 해서 유엔 총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요.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21일 또 21일 날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한 30분 정도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아마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서울서 지난번에 본 적이 있고요. 기시다 총리는 이제 처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3일에는 캐나다로 이동을 해서 트리도 그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한국과 그 캐나다는 올해가 그 수교 60주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캐나다의 그 관계 개선 이런 현안 이런 것을 논의를 하게 되고 이번 순방에도 그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이렇게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누가 대표로 연설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윤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그동안에 북한 측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외무상 또는 유엔 대표부의 대사가 그 연설을 했습니다. 늘 매년 했었고요. 북한을 대표해서 올해는 아마 최선희 외무상이 유엔을 방문할 계획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는 없고요. 아마도 유엔 대사가 또 관례대로 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만나서 핵 확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인데 이번에 특별히 여기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이 이제 갈수록 핵과 관련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핵 선제 사용에 대해서도 사실 법령으로 이제 문서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한국 내에서 위기 의식 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 그 회의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도 그 한국 내 일각의 그런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나 그런 관측이 있고요. 바로 그 한 가지 사례로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 국방부가 16일 날 미국과 한국의 국방 당국자들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죠. 핵 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또 그 신범철 차관이 B-52 날개 아래서 핵탄두를 탑재하는 부분을 올려다보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가 그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약속이다라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내 일각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 불안감에 대한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영어 약자로 EDSCG라고 하는데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최 기자가 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죠. 이제 영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EDSCG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그 차관급 협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주로 국방부, 외교부 참석을 해놓고요. 차관급 임사가 참석을 해서 북한의 그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이제 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저 회의체인데 그동안 가동이 안 됐다가 지금 4년 8개월 만에 다시 재가동되는 그런 국방, 외교, 2+2 차관급 협의체인데요. 참석자는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그 군비 통제 안보 담당 차관이 참석하고요. 국방부에서는 콜리 칼 정책 차관이 참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이제 조현동 제1차관이 참석을 하고요.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이 참석을 해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또 계속되는 그 대남 그 핵 위협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국과 한국이 이 같은 위협에 맞서서 구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이 가령 뭐 핵위협을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은 한국은 이렇게 그 대처를 하고 미국은 또 이렇게 대처를 한다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그 전략 시나리오를 짜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은 한국을 핵 우산으로 보호한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요. 지금 뭐 이런 모임을 비롯해서 요즘 그 분위기가 이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한다 그런 걸 좀 우리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이 공약을 이번 그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한다기보다는 미국이 공약에는 공약은 굳건하다, 확실하다 이런 점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게 아닌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측 대표 일원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제 그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직접 방문해서
네.
B-52 그 폭격기 전략 폭격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제 뭔가 일각에 뭔가 그래도 좀 더 안심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은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으로 이제 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확장 억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 연합 연습을 실시한다든지 또 구체적으로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뭔가 그 확장 억제를 위한 미국 측의 움직임을 희망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그 확장 억제 협의체 여기에서는 좀 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굳건한 확장 억제 제공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까요? 그런 네네.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유엔 연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을 할 텐데 혹시 여기에서 이 북한 문제가 언급되고 또 이 지금 그 북한의 핵 그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9월이죠. 그 당시에도 그 유엔 총회가 열려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하고서 최초로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진지한 외교 그리고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문제 또 기타 무슨 경제 문제 이런 것도 함께 북한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그 언급을 할지 또 새로운 그 어떤 표현 이런 것이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 그리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한다는 소식 그리고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연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고난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혹시 고난을 찾는 비관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그 고난을 다시 기회로 바꾸는 마음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이야기와 음악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 디원 워익의 I w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온 워익에게 1960년대는 그녀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였잖아요. 발표하는 곡마다 미국 팝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또 30곡이 넘는 히트곡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디온은 한 번도 제대로 1등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특히 흑인 음악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두 살 아래였던 소울의 여왕으로 불리던 아레사 플랭클린에 비해서 덜한 평가를 받아왔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 면에서는 네 살 아래였던 다이애나 로스의 그늘에 가려져 왔기 때문에 그런 1등의 영광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흑인이면서도 백인 취향의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디온을 영혼 없는 소울 가수라고 폄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치우치지 않았고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 비교적 뚜렷하게 일관된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70년대에 지지부진했던 음악 활동을 청산하고 이 새로운 레코드사와 손을 잡은 뒤에 첫 성공이자 부활의 계기가 됐던 곡, 그중에서 지난주에 데자뷰라는 곡을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와 함께 또 대히트를 기록했던 노래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특히 이 두 곡은 건반과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조합 속에서 이 디온의 허스키한 저음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힘이 있는 고음이 잘 어우러진 그런 곡이거든요. 중후한 백인 취향의 발라드 느낌이 묘하게 두 곡이 참 닮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그 밤은 그렇게 길지 않아 No night so long 듣고 올게요.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Down the narrow street of time. Remember how we faced the world like two tramps shining. Please don't let that magic ever end. Don't forget what we learned living on the wind. And show you who you are. That day the long and dusty road had us both crying. We used up our last joke just to try and smile again. And only now I find I know we were learning. Though it's dark and you have traveled far, every long night gives you one bright shining star.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I W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그리고 이어서 디온만의 깊은 목소리가 돋보이게 만드는 멜로디 라인이 또 인상적인 No Night So Long이었습니다. 1940년에 태어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디온 워익. 아티스트로서의 길고 긴 음악 인생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녀는요, 리듬앤블루스, 약자로 R&B 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이 R&B 장르의 기본을 일깨워주는 몇 안 되는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음악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1963년 그녀의 가수 데뷔 첫 앨범, 첫 곡으로 실렸던 여기 내가 있던 빈자리라는 제목의 This Empty Place. 그리고 이후 20년이 지난 1982년 후반에 발표했던 가장 최근 히트곡이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Heartbreaker, 이렇게 두 곡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신다면 디온 음악의 처음과 나중이 아 이렇게 얼마나 다르고 또 깊이가 많이 깊어졌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962년부터 1998년 사이 미국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가장 많은 곡이 실린 여성 보컬리스트로 기록된 디온 워익. 남은 생에도 음악과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을 응원하면서 디온 워익의 음악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the present unreal conditional to talk about what you would do in an unreal or imaginary situation.
비현실적 조건절을 이용해 비현실적이거나 상상의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If A happened, B would happen.
A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B라는 상황이 생긴다.
For example, if I were you, I would take the job.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그 직장을 선택할 텐데.
The key word is would. It makes the conditional unreal.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would입니다. would가 상황을 비현실적으로 만듭니다.
would can only be used in the result clause of the sentence.
would는 결과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were a tree, what kind of tree would you be?
당신이 나무라면 어떤 종류의 나무이고 싶어요?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 willow tree.
내가 나무라면 나는 버드나무가 될 겁니다.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n oak tree.
내가 나무라면 참나무가 될 겁니다.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 bamboo tree.
내가 나무라면 대나무가 될 겁니다. If you were 또는 if I were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f you were a tree, what kind of tree would you be? If I were a tree, I would be a willow tree. If you could make yourself a tree, what kind of tree would you like to become? If I could make myself a tree, I want to be a willow tree.
If I were a tree, 내가 나무였다면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무라고 상상해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가정을 하는 문장을 만들 때는 일부러 과거 시제 were, W-E-R-E, were를 씀으로써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제가 과거로 표현됐지만 말하는 시점은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다른 주제로 말해볼까요?
I were an animal, I would be a panda.
내가 동물이라면 판다가 될 겁니다.
And if I were an animal, I would be a lion.
내가 동물이라면 사자가 될 겁니다.
To form a present unreal conditional, use a simple past verb in the if clause.
현재 비현실 조건문을 만들려면 단순 과거 동사를 if절에 사용하면 됩니다.
In the result clause, use would followed by a simple present verb.
결과절에 단순 현재 동사를 would 다음에 쓰면 됩니다.
Use the verb were for all nouns in the if clause of the sentence.
if절에 동사 were를 명사와 같이 씁니다.
If she were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만약 그녀가 동물이라면 그녀는 고양이일 텐데.
In informal speech, people might say, if she was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But you should avoid this in formal writing.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If she was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격식을 차린 문서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If she were an animal, she would be a c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